2주 전에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곳곳에 대형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캐롤송을 호텔에서 확 틀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이념을 초월한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으로 온통 기뻐해야 될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착잡하고 참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겁죠. 민간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농간을 당함으로 탄핵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도 가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인가 싶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은 더욱 상하고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의 행동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만 하고 간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서울 광화문 사거리로 아니면 서민이나 남포 등으로 뛰쳐나가 촛불 집회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딱히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하수상할 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평화와 평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할 여유조차도 갖지 못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 문제보다도 더 다급한 문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개인 문제로 나라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촛불 집회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 위중해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판국인데 급하게 수술실을 향하고 있는데 나라가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가정 불화가 심해서 관계가 다 파괴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폐인이 되다시피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라 걱정하는 것이 그게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고 빚더미 위에 나앉아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 걱정이 되고 나라 걱정이 되겠습니까? 심각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급한 사람들은 나라고 대통령이고 누구도 생각할 여유가 없겠죠. 성탄절기를 앞두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 문제도 크지만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아울러 삶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짧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이 성탄절기에 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어로 life, 성경 원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이 원어의 조에의 단어의 뜻은 자연적 생명을 포함해서 초자연적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죠. 생명이라면 다 귀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이든지 자연적 생명이든지. 그리고 생명은 그 자체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명이 모든 것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날 때 우리 인생은 시들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이 약동할 때 우리 인생도 약동하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의 신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물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의 신비는 가장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는 정말 신비롭고도 놀라운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해서 생명의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그 뜻은 숨쉬다, 호흡하다입니다. 사람이 호흡하고 숨쉬는 존재가 됐다. 이 뜻이죠. 동물이나 사람의 호흡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또 숨, 호흡은 생명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네페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여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생명인 사람은 단순히 호흡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 개인이 동물과 구별되는 욕구와 기질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전인적인 생명이란 뜻이 이 네페시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 성경의 뜻을 분명하게 잘 알려면 이 원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뜻들을, 중요한 뜻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 있는 생물과 달리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생긴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가장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다 대고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불어넣자 인간에게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 곧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는데 인간의 생명은 영혼을 가진,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에모토 마사루라는 유명한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 요코하마 태생으로 대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의학 박사. 정통적인 어떤 의학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의술을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그 대한의학 박사죠. 그리고 물과 파동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이 전하는 말 등이 있는데 특별히 그가 쓴 생명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생명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그 중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기록한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셀러리맨이나 구강이나 어느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의 뱃속에서 하나의 난자가 자궁에 놓여지면서 아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남성의 전자 약 1억 개 가까운데 딱 한 개로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 두 개의 생명이 만나면서 시작해 새로운 생명이 형성됩니다. 수정란은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크기이고 95%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반복한 후 세포를 3조개 이상 가질 때까지 성장해야 아기의 형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뭅니다. 태아는 자궁을 가득 채운 양수 속에서 새끼 물고기와 같이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양수류처럼 물을 젓는 손발이 생기고 격동에 280일을 지나면 아기는 자궁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핏덩이가 되어서 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탄생의 순간 처음으로 배로 호흡을 하며 스스로 엄마의 젖가슴을 찾습니다. 최초의 모유인 초유에는 아기를 지켜줄 수 있는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빨면 빠는 만큼 필요한 양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많지만 이렇게 인간 생명의 신비로움을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이 자연적 모태로부터 얻어 나오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놀라운 일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일이 생깁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한 개인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전반부에 보면은 10절 전반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도둑질해갈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을 약하게 만들고 생명을 죽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면 생명이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생명이 불안해지고 황폐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빛을 잃고 병이 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을 결국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내적인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생을 도둑질 당하고 영혼이 죽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 나무가지는 죽은 것이고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어도 결국에 그 가지는 며칠이 지나면 바싹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도 원나무 가지에서 원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죽은 가지와 같습니다.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죠. 이건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육체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죽은 생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신앙이죠. 이상한 신앙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죠. 자기가 죽은 줄 모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죽은 것이 뭔가를 알게 되죠.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 모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초월적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곧 초자연적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하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러면 하셨습니까? 초월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는 것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뭐죠? 양의 생명, 양의 영생을 위해서 양의 하늘의 생명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죽는 지경까지 가서 낳은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거죠. 핏덩어리를 낳았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온몸에 피가 그냥 흥건히 묻어있고 아기를 놓고 나면 엄마의 자궁 속에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는 걸 의미하고 죽음을. 엄마가 한번 죽었다가 탄생된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엄마가 죽는 데까지 그야말로 요즘은 뭐 배를 째가 막으니까 이건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으로 분만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10시간이고 24시간 꼭 이틀을 틀다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요즘은 한 서너 시간 가가지고 아이가 잘 안 논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거 잘못하다가 좀 위험합니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째버리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하늘이 노랗게 돼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거의 죽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왜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있는 의로운 죄 없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이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몸이 상하기까지 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라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있는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말구이에 그리고 가난하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파멸되고 가난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부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가난뱅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인자에 온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작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단 제목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전쟁 작전 중에 자신의 형들 3명이 모두 전사를 하죠. 그리고 같이 있던 이 라이언 일병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실종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 정부가 8명의 특수부대원을 깊숙이 투입시킵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원들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특수부대원 8명은 모두가 희생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만이 살아서 돌아오는 스토리죠. 그 영화 마지막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특수부대원들의 묘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그 부대원들의 묘지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태를 입고 마지막 자기 앞에서 죽어가던 특수부대 지휘관인 대위의 무덤 앞에 그가 섭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들의 목숨이 희생됨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구해진 그 대원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대위님, 모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고통스러워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편이 기도도 나오지 않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행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마음 아파서 눈물을 펑펑 쏟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수술함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급한 사람들은 나라고 대통령이고 누구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아울러 삶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아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주신 생명을 묵상하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 죄책감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주님의 죽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